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개척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자기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과정을 알게 될 때는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 고난, 또 파산, 실패 이런 많은 갑질의 대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물론 구원도 받고 능력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많은 능력, 은혜도 받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몸소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이유는 그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데 앞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은혜가 왜 주어졌습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고난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 먼저 고난을 먼저 주시지 않고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고난이 어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바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어지는 고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으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했다 해도 한 가지 어려운 고난 사건을 만날 때 무너지면은 그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일을 수십 년 동안 이뤄놨다 할지라도 한 번의 어떤 역경, 고난, 억울한 일,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승패가 달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능력도 바라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죠.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결국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실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을 했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승리한 것은 주어지는 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핵심적인 그의 승리의 요소는 고난을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능력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능력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주어지는 작은 목마른 것, 배고픈 것, 작은 고난이라는 시험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실패했죠.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죠. 만나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작은 고난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요것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나는 뼈를 묻겠다, 뭐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작은 섭섭한 일,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 요거에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인생이 완전히 거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승패는 많은 은혜,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가, 얼마나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신앙이 늘 넘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신앙이 뒤죽박죽 그냥 위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개척자의 삶인데 정말 주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따르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짧은 구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목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는 이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심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자기 직분이 방해 비방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여기 사도로서 또 교사로서 이런 직분이 훼방을 받으면은 아 뭐 사도가 뭐 저래, 아 교사가 뭐 저래, 이런 비방을 받으면 일단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효과가 없겠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겠죠. 신뢰를 안 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도 직분, 교사 직분, 이것을 훼방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행동, 나의 말로 해서 걸림이 되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런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 좋은 자세죠. 뭐 또 당연한 듯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희생과 고난과 갑주불이 없으면은 이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훈련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이 있겠지만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정말 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받는 훈련은 가장 큰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본을 보이는 것은. 본을 보인다는 것처럼 어려운 훈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일 리더, 팀 리더, 리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정말 리더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따라요.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가는 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뭐 대충 해도 돼. 실수할 수도 있어. 또 뭐 잘못할 수도 있어. 게으를 수도 있어. 나태할 수도 있어. 문제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근데 리더가 그러면 리더가 왜 저래? 리더가 그럴 수가 있어? 리더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게 무슨 리더야? 딱 그렇게 나오죠. 리더는 정말 외로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자기와의 싸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이런 삶을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 모든 일에 본을 대야 되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앞에 이게 산에 갈 때도 아 좀 자유롭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산에 가면 성도들 만나요. 대충 갈 수가 없어요. 아, 피곤해. 이거 별것 아닌 가지도 신경 쓰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 이게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 봐봐.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날마다 죽인다 그랬죠. 자기를 복종해서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복음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받지 않기 위해서. 리더는 정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리더지. 리더가 뭐 남 시키고 부리고 남에게 좋은 말하고 이게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딱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이런 자세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고난, 많은 십자가, 많은 부담이 스스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은 욥을 대명사로 여기죠. 아 고난하면은 욥이지. 아 고난하면 욥이 제일 많이 받았지.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욥 같은. 왜냐하면 욥은 자기 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도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또 한편 저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정말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는 바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정말 고난 많이 받았다고 할 때 어떤 한때 받은 고난을 말해요. 한때. 아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파산되었지. 내가 그때 부도나서 정말 한동안 고생했지. 내가 그때 정말 중한 병 들어서 내가 너무 고생했지. 한때 받은 고난은 뭐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고난은 있죠. 그런데 한때 받은 고난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들어왔는가. 이 고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때가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고난했어요. 예수를 다메섹에서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 주님 앞에 순교로 죽을 때까지 약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평생에 고난은 달고 살았어요. 이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많이 고난을 받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한에 있어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적당히 신앙을 하면 돼. 적당히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보겠다. 해보세요. 그 시로 고난을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좀 말이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냥 들으면은 예수 믿으면 편안해야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보세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신앙을 정말 바르게 한번 하려는 그 순간부터 박해가 오는 그 일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마귀와 다스리잖아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반응이 오는데 그것이 박해와 고난과 모멸과 핍박입니다. 그 이름으로 바울은 이 고난을 각오하고 여기에 보면은 고난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고 했습니다. 고난은 견뎌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사람은 항상 변명이 있죠.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저러는데 뭐 생편에 이러는데 뭐 아니 사정이 이런데 내 몸에 이런데 다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에 다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살고자 할 때 어떤 갑질이 있었는가 두 번째 사역했다는 갑질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체는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좀 부담되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앞에 이 믿음에 머물라 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 환난 겪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환난 없이 다 조용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신앙하고 싶지. 누구나 다 같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바울이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정말 내가 고난을 잡고 피하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열매가 그의 개척 교회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자기가 받은 고난 열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받은 것은 열 가지 아니라 뭐 몇 수십 가지가 넘겠죠. 그런데 이 두 절에서는 열 가지를 말하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많이 견뎠다고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그것을 많이 견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도 고난이죠. 사실 견디는 주어지는 어려움을 견디는 자체가 또 다른 고난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연약함, 정말 어떤 어긋난 말, 행동, 그거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바른 말로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견디는 자체는 보통 고난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억울한 일을 견디는 자체가 대부분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견디기 힘드니까 다 피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말해버리고 혈기 내버리고 교만한 행동하고 다 그러잖아요. 견디질 못하니까 도저히 못 참으니까 저는 꼴을 못 보니까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고 중도에 탈락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한 영혼을 전도해서 또 다른 리더로 세우는 그런 일이 몇 변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가 남으로부터 섬김 받고 도움 받고 이거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내가 한 사람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뭐 빚진 거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책임이 있어요? 생판 모르는 한 사람을 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받아주고 그거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못 또 중간에 다 포기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저 사람은 인간의 기본이 안 됐다. 저 사람 내가 돕다 내 인생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남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의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십자가 수고가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사람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많은 사람의 그냥 도움만 받고 살았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어려움이 없죠. 남 섬김과 도움과 감당을 내가 받고 사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정당성을 바라봐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진 사람은 살 못 돕습니다. 그러니까 늘 옳은 소리만 하는 거죠. 옳고 바른 것만 하죠. 그러면 사람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때는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는 오직 나를 감당해 주시고 나의 말도 안 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야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세 가지를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을 거예요. 특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하세요. 자, 저 중에 한 가지만 권한을 받아도 다시 좀 위축되겠죠. 아, 내가 좀 적당히 해야겠다.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런 위험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의 위험은 뭐겠어요? 뭐 수영하다 빠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강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을 때 뭐 물이 없으면 디딤돌 넣어서 다니는데 이제 비가 오고 물이 많으면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또 장날은 장에 가야 되죠. 또 저쪽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에 가야 되죠. 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 보자기에다 책을 싸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자기에 책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그냥 건널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점점 들어가는데 가운데 갈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이 이 허리 가슴까지 오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떠들어 가는 경우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어요. 왜?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장날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강을 건너야 저쪽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데 건너다 보면 강의 위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물살에. 그리고 험한 산을 넘을 때 강도들이 있죠. 뭐 바울이 뭐 가진 건 없었겠지만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산짐승도 만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죠. 거대 형제들의 모함과 위협이 있다 그랬죠. 또 바다 위협. 이런 환난 풍파를 다 겪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편안하게 복음 사역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요령껏 사역한 게 아니죠.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견뎠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면 8장 15절에도 네 가지 밭 중에 열매만 맺는 밭의 특징이 있죠. 우선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착한 마음이라 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성품이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내한다 해서 인내. 인내로 열매를 받아요. 참고 견디는 자가 열매를 맺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다 보셔요. 그래도 그 고난은 지나가는 하나의 시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은 견디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견디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어놓아서 죽게 하려고 광야에 보내신 건 아니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로 테스트용으로 준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 물이 없으면 아니, 물 달라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물이 없으면 그냥 입에서 원망 불평이나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은 마음이 착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면 어려울 때 온갖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은 다른 단계가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후 3일만 견디면은 3일째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환난, 풍파, 궁핍, 고난 이거는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차이는 고난 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 그 차이예요. 그 넘어진 사람은 광야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고난 견디시기 바랍니다. 3일만 견디면은 부활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맞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정신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난 있지만서도 아주 원초적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게 매맞는 고난이에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육체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는 고생이란 말이죠. 고생을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냥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보니까 스릴 있게 보일지 몰라도 이걸 쓰는 바울 자신이 이걸 쓰면서 그때 그 아픔을 다 채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23절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이건 아무나 쓰는 말 아니죠? 그러면 조금 어려우면 아예 죽을 뻔했다. 뭘 죽을 뻔해?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뻔한 것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로부터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39. 율법에는 사람을 때리되 40번 이상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숫자 세다가 40 잘못 세가지고 넘어갈까 봐 40까지는 안 때리고 39번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39번을 한 번 맞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 잘 안 되죠. 한 번 맞으면 다 모를 때는 한 번 맞겠지. 모를 때는.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맞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러다 내가 또 맞겠네. 이렇게 또 복음 전하다 다음에 그 정말 끔찍한 그 또 맞겠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위축되겠죠. 아이, 그렇게까지는 내가 안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내가 살아서는 내가 생명 유지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매 한번 맞아보신 적 있어요? 뭐 집에서 뭐 회초리 맞는 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큰 곤봉으로 몽둥이로 맞는 것입니다. 서른아홉 대 그건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쫄병일 때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쫄병이 교회를 가면은 이게 이제 환자라 그래가지고 놀기 위해서 간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훈련받기 싫으니까 놀기 위해서 간다고 해서 쫄병들이 주일날 가면은 고참들로부터 줄바따를 열 대씩 맞아야 돼. 줄바따라는 것은 쫄병은 맨 밑바닥에 다 고참이잖아요. 고참이 10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10대니까 10명에서는 100대를 맞아야 돼. 5명이 있으면 50대를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갈 엄두를 못 내요. 왜? 그거 맞고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은혜가 많으면은 문제가 안 되죠. 은혜가 많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갔다 와서 맞으면은 물론 뭐 이제 10명의 고참 중에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안 때려 빠져. 그리고 조금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살살 적게 때리긴 해. 그래도 이번 맞아보면은 정말 다음 주 또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또 가요. 맞아보면은. 그런데 서른아홉 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아니면 그냥 다리가 장애자가 되어서 걷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거나. 이거는 바울이 정말 자기 힘으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섯 번이나 맞았겠어요. 그리고 태장에도 세 번 맞았대요. 태장은 이 회초리를 때리는 것인데 그냥 회초리가 아니고 이 그 회초리 끝에 이 납 같은 날카로운 납을 달아가지고 그걸 때리면은 이 살점이 뜯어나오기 때문에 이거 맞다가 죽는 일이 많이 있다 그래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냥 살점이 떨어져 피가 나면 생명이 위협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맞는 것은 끔찍한 일이잖아요.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태장 맞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휴, 이렇게까지 안 해야지. 아유,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는 태장도 세 번이나 맞았다. 돌로 한번 침을 맞고. 돌로도 그냥 한번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루스트라에서 돌을 완전히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해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제 죽었네? 죽었네? 하고 돌을 거치고 끌어다가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꺼내 죽은 줄 알고 내쳐서 버려놨다 그러잖아요.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고난 때문에 자기 복음 사역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거나 피하거나 고난 없는 방법을 하는 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실 은혜가 있으면요, 그 바다를 맞을 때도 덜 아픕니다. 확실히. 그렇게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사명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이 고난받는 거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시험이 오면은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고난 없이 신앙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신앙하니까 신앙이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없는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 하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네 번째는 갇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뭐 감옥 생활은 이제 경험이 없지만서도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이 차단되잖아요. 자유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없고 먹고 싶어도 먹고 자고 싶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제한되는 그런 고립된 예, 생활인데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보통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난동을 치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또 시리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이러기 얼마나 쉽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라 억울하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그것이 더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세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편지를 통해서. 그때 그 쓴 바울의 편지가 오늘 옥중서신으로 서신서 성경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감옥을 성경을 기록하는 서재로 삼았어요.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자기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주어지는 고난의 감옥이라는 고난에 매이지 않은 것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매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에서도 문제가 되죠. 문제 안 되는 것도 문제를 만들어요. 육신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 그 사명 때문에 다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문제가 크게 되죠. 자기 손해보는 일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은 자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난동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난동을 하고 재판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라. 무리를 충동합니다. 선동을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을 지어서 작당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고니오 이 사건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 루스트라에서 있는 거거든요. 루스트라와 이고니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핍박하는 것에 분이 안 풀려가지고 남의 동네 가서 복음 전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고니온에서 원정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죠. 바울을 죽이기로 사명을 받았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런 방해 회방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막아야 될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사에게는 평생 복음을 회방하는 회방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를 바라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평안하게 고난을 피해서 자기 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 중에서 사역을 했어요. 어려움 중에서 사역했어요. 핍박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피해서 신앙하려면 평생 신앙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 고난 피하는 고난 해결하는 데 평생을 다 바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 이 문제 때문에 나 좀 못하겠어. 이 문제 끝나면 문제 없어요? 다른 문제. 아, 이 문제 때문에 평생 주어지는 문제 해결하다가 평생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반대로 살았죠. 반대로 있어요. 사명 때문에 살지 고난 없이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사는가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살아서 뭘 하겠어요? 사명이 없는데. 편안 그 자체가 목적인데. 여섯 번째는 수고로움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면서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걸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역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수고에 애쓴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도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한 게 아닙니다. 시간 남으면 한 것도 아니에요. 밤낮으로 일했대. 밤낮으로. 이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남에게 짐을,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편하라고 하면은 자기만 편한 걸로 끝나지 않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남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걸 잘 아는 거죠. 내가 좀 편하게 사역하고 내가 좀 쉽게 사역하려면은 뭐 그럼 좋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에게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수고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사역자, 복음의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되어야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갈수록 다 이기적이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르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남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가 이것만 생각해. 이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죠.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늘 남으로부터 피의식이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자기 때문에 다른 주위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마음고생하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자 나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그런 걸림돌이 없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수고하고 만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자지 못하는 고난을 말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하고 또 거기다 복음 전하니까 잠잘 시간이 어딨겠어요.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면서 그런 힘든 고난을 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저 말에 여러분들 공감이 좀 되시겠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텐트 만들으라고 일하면서 애쓰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자지 못했죠. 밤을 새웠던. 그리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을 때. 이거는 그냥 거지보다 못한 삶이에요. 거지는 그래도 잠을 잘 거예요. 뭐 일 안 하니까. 피곤하고 졸리는데 자지 못하는 고통 우리 다 겪잖아요. 잠자지 못하는 사람은 잠만 보면 실컷 자는 게 소원이죠. 만성 피곤으로. 잠이 오는데 피곤한데 잠자지 못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한계를 깨트리는 고통입니다. 일꾼은 자기가 힘들다고 쉴 수도 없죠. 졸린다고 잘 수도 없죠. 자기 병이 났다고 쉴 수도 없죠. 자기 개인보다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너 잠자지 말고 일하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림이 없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자지 않고. 사명 없으면 자고 싶으면 자면 될 거 아니지. 힘들어도 쉬지 않고. 힘들면 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다른 거죠. 주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사업에 사명이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사명이고 목표인 사람과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과 내 가정과 나의 개인 목표가 무게중심의 첫째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잠을 밤을 새더라도 그 다음날 돈 처리할 것이 있으면 새벽을 깨고도 나가죠. 직장에 생명을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열이 펄펄 끓고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그냥 약을 입에 잔뜩 넣어 먹으면서까지 그 몸을 가지고 직장 출근하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잘릴 것 같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안 갈 수 없어요. 졸린다고 안 일어날 수도 없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이 먹고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교회 일은 힘들면 아예 못하겠다 그러고 바쁘면 아, 나 오늘 모임 못 가겠다 그러고 뭐 그래도 안 잘리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다르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가 뭐 잠 못 자라고 뭐 감시하는 사람 없어요.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이 사명인지 내가 살아가는 사명이 이것인지 저것인지가 자기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일이 우선이면 고난 안 받을 때 내가 뭐 그렇게 힘들까지는 갈 필요 뭐가 있어. 내가 내 삶 챙겨야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 내 삶을 즐길 필요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선적인 삶을 살면은 매 순간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가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못합니다. 억지로 하다 괜히 피의식이나 불만 높은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모든 신학도 최고의 신학을 하고 얼마나 인텔리 상위층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평생 정말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1장 27절을 보세요. 이게 무슨 고귀한 삶인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거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노숙자보다 못한 삶이에요. 어떻게 바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락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사명이 있으면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사명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딴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죠. 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먹지 못한, 같은 것입니다. 11장 27절에 나온 같은 말씀이죠. 바울은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죽고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특별히 또 배고픔 고통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먹을 것이 있는데도 안 먹는 거 하고 정말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건 좀 다릅니다. 정신적으로 벌써 심리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 번 줄였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인데, 예. 이런 배고픔이 주어져 봐요. 참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없어서 너무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어봐요. 인생 정말 비참하게 느껴져요. 자기 인생 존재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요. 또 바울이 뭐 그럴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랬다. 다르죠, 뭔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는 파란만장한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딴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망해서. 그거 하면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천해서, 자원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고난 피해버리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같은 고난이지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 같지 않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극한 삶을 살고 또 죽음의 위기를 겪는 이런 삶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런 고난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넘어질 뻔했지만 그걸로 사역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런 핍박이 있는 만큼 복음 역사는 더 부흥했다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죠. 자,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광야 온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목적으로 가나안을 광야에 오게 한 거죠. 그럼 광야에서 주어진 고난은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그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 마음이 드러남으로써 시험에 다 떨어진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죄를 거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같은 갑옷이래요. 고난이 갑옷. 갑옷이 뭐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이 죄를 거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갑옷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2절의 그 목적을 그 이유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예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잖아요. 고난 없을 때. 여러분들 고난 없을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사는지 알죠. 성경은 정욕을 따라 산대요. 육신대로. 고난 없으니까 먹을 거 먹고 살 거 사고 놀 거 놀고 고난 없을 때 다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때가 믿음이 자라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제 자라고 성장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믿음 자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왜?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고난의 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 고난이 없는 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위험한 때예요. 고난이 없는 것 좋아할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는 육체의 죄를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죄는 육체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육체가 편안해 봐요. 여러분들 육체 편할 때 주로 육체 편하니까 하나님 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야겠다. 쉽지 않아요. 한 하루 이틀은 그럴 생각할지 몰라도 쉽지 않습니다. 금방 죄가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깊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졸리죠. 육체가 편한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서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보면은 바울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일 수 있어요. 왜? 고난이 없으면 육신으로는 편하지만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바울이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 예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많은 은혜로운 시편이 언제 쓰였는지 아시죠? 아들로 안고 광야에 정말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핍박, 고난 가운데서 가장 은혜가 많을 때 쓴 것이 그때 쓴 시편입니다. 고난 때 괴로운 것도 있지만 은혜가 많은 거예요. 고난 때. 그런데 그가 고난이 끝나고 왕궁에 고난도 없고 평안한 때 먹고 마시고 쉬고 육체가 너무 좋을 때 시편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은혜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는 그때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냥 고난의 때 넘어질 것 같은데 고난이 없는 때 죄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용사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평안을 찾아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난은 육체의 고통은 주지만서도 그로 인해서 얻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그마한 고난을 피해버리면 엄청난 죄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은 전쟁 통해 난다는 말이 있죠. 평안한 때 영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항상 위대한 전투에서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장군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고난을 피해서 사는 사람, 요래저래 고난 없이 편하게 힘든 일 안 하고 고생스러운 거 안 하고 희생하는 거 다 빠져버리고 섬기는 일에 다 빠져버리고 힘든 거 다 삭제해버리고 얻고 누리고 좋은 거 영광 반대하고 신앙이 자라요. 그는 온상에 있는 화초처럼 온상에 있을 때만 모양이 있지 비닐을 그냥 벗겨버리면 햇빛에 다 죽지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 것 같아도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신앙처럼 보여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울 같은 영적 거장들은 다 많은 이런 대적자들부터 회방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세워진 일꾼이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전쟁 경험을 한도 없이 아무것도 싸워본 경험이 없이 장군이 된 그 물장군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써 영적 장군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